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4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베드로는 아랫돌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때에 마가복음 강해서를 썼는데 두 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이고 다른 하나는 내 손을 붙드신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제가 파리에 있을 때인데 그 이 마가복음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저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에 맞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마가복음 강해서를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마지막 편으로서 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왕민다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북경에서 주로 그 지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매우 탁월한 강해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부터 서구 종교라고 믿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 왕민다오 목사님도 당국에 체포가 돼서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국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중국 지성인들을 부패시킨다 하면서 이 왕민다오에게 그 사역을 중단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심한 고문을 해서 드디어는 그 당국이 준비한 그런 작성한 그 문서에 사인을 하고 풀려났어요. 근데 이 왕민다오 목사님이 돌아와서 고문은 멈췄지만 그 후유증이 심해서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북경의 시내를 거리를 배회하면서 나는 베드로야. 나는 베드로야 그러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다음 나중에 자신이 사인했던 그 진술서를 철회하고 다시 수감됐어요. 그 후에 많은 세월이 복역 기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분이 풀려났어요. 아무튼 베드로는 자신의 주를 세 번씩 부인했어요. 베드로만 특별히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무서운 극도의 시험에는 아마 빠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 우리께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주를 부인하는 경지에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야 뭐 마음으로야 입으로야 얼마든지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베드로도 뭐 꼭 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빠지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니더라도 연약한 순간에 일어나는 이 부끄러운 일들은 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질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게 되고 생기를 잃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열두 사도의 대변인 노릇을 했던 베드로의 큰 과오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면은 주님이 그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를 주님이 회복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거를 알라고 그러죠.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과연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한 양심을 안고 세속의 무리들이 모인 대제사장의 그 집, 저택, 그 안뜰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의 불빛이 비칠 때마다 불안과 초조감에 쌓인 베드로의 얼굴이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봤겠죠.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베드로가 누구라는 것을. 그때 마침 대제사장의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다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그친 게 아니라 조금 후에 불을 쬐던 다른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보고 당신 그 액센트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맞다 그렇게 다그쳤어요. 궁지에 몰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나 절대로 그 사람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그 저주하고 맹세하는,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장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새벽에 닭 우는 소리는 육신의 잠을 깨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때에 닭 우는 소리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이었어요. 갑자기 베드로의 잠든 영혼이 활짝 깨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닭 한 마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빈들에 핀 그 광야의 백합화, 하늘의 미랄, 한 개의 겨자씨가 나의 실족을 알리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실물 교제들입니다.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경고가 베드로의 귀에 다시 종소리처럼 울린 것은 한 마리의 다구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베드로를 회개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다구는 소리 말고도 더 결정적인 어떤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바라본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그 부인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다시 울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시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두 개의 시선에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한 여종의 시선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여종의 시선을 개역성경에서는 주목하여 보았다 그럽니다.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았다. 세 번역에는 빤히 노려보았다 그럽니다. 여종의 시선은 멸시와 정죄의 눈총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도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불빛이 번쩍번쩍 비치길 때마다 베드로의 얼굴이 아주 빤하게 보이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좀 정죄했겠어요. 베드로가 쬐든 모닥불 그 기운이 찬때 굉장히 따뜻하고 온몸에 훈기를 주었겠죠. 그렇지만은 여종의 시선은 따갑고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를 추궁하면서 몰아붙이는 정죄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한마디의 질문도 인류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노려보시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그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이 닿는 그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서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계신 그 처참한 그 모습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저분은 내가 저 사람 모른다고 세우시 부인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맹세하고서 부인했어요. 만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렇다면은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도 그 바라볼 가치가 있는 인간이었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어요. 이 손바닥으로 치는 것은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이거든요. 주님이 언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까? 그저 편안하실 때 쉬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신성 모독자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자다. 모든 모세 율법을 부인하는 자다. 성전을 파괴한다. 이런 정죄를 하던 때였습니다. 주님이 과연 베드로를 언제 바라봤어요? 어떤 상황에서? 같은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와 빌라도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런 때였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처럼 처참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그를 배신하는 베드로를 주먹질 당한 수역의 얼굴을 간신히 쳐들고 얼마나 매를 맞으신지 모르잖아요. 몸을 움직이시죠. 너무 맞으면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고개도 들릴 수 없을 정도로 맞으셨는데 그걸 간신히 고개를 드시고 뒤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단 말씀이에요. 어떤 눈으로 보셨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눈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면 세상에서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실족할 것을 미리 아셨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자비와 용서와 은총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습니다.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크게 넘어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회복된 것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확신을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흠없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돌이킴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를 사실상 격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큰 실적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보이시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죽고 저 딸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대속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중보하십니다. 비록 바닥까지 우리가 내려가도 여전히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뭐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믿음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헌신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회 나오고 아직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서 살 수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예, 우리가 넘어지죠. 안 넘어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넘어진다. 그러나 넘어져서 아주 엎드려져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어난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내 손을 붙드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며 우리 믿음의 보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족한 부분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오리를 전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고 주님을 시시때때로 배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 다 보고 계세요. 나는 그런 거 안 본다 하고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눈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보실 때는 주님은 전체적으로 보세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의 보다 나았던 어제의 과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노역게 했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벌을 또한 내리셨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을 보면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전경을 하나의 신혼여행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미를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내 청춘의 때, 내 그때 너의 순정을 나는 기억하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최선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어제의 최선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슬프게 할지라도 성령을 거슬릴지라도 주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어제 단꿈에 그 청순했던 신혼의 날들을 회상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본 시선하고 또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봤던 시선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은 그들의 시선과 전혀 다릅니다. 원수들의 시선은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의 흉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초라한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 속에서 신실했던 어제보다 나은 모습을 기억해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낙심할 때가 많죠. 나 자신이 굉장히 밉기도 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좀 괴롭잖아요. 실족한 일이 있을 때 침체에 빠져요. 왜? 양심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 오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뭐 가면을 쓰고 뭐 형식적으로라도 주일날 예배 참석한다 할지 몰라도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주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해지죠.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에게는 누구나 주님이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과거에 어떤 날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예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주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는 비록 오늘의 모습이 그다지 밝지 못하고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나라고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살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여기저기 옷으로 치면 굉장히 남루하고 더럽고 찢어지고 구멍이 뚫려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어떻게 보시냐면 자신의 피로 소리를 둘러친 우리 모습을 보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소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런 모습에 주님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베드로를 보셨을 때 주님은 베드로가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기보다는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르라는 초청을 받고서 그물도 고깃배도 부모도 친척도 심지어 아내까지 다 두고서 예수를 따랐던 오직 예수만 바르고 투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뭐 실수도 많이 했고 그냥 항상 남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까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하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렀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하락한 체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순정의 시절, 자기의 마음과 몸과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던 베드로의 과거를 기억해 내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로 보시지 않고 우리 개체를 홀로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안에 놓고 보세요. 우리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인들이고 불쌍하고 불완전하고 미흡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보다 먼저 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속죄의 피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원수가 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자녀로 보십니다. 그 대속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대속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들의 죄악된 순간들을 눈여겨보세요. 그거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행한 것이라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사실을 안다면 가슴이 섬뜩하죠. 우리 주님은 죄를 결코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런 식의 기도를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그냥 요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냥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십시오. 그냥 눈 딱 감고 요것만 넘어가 주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때도 있고 아마 도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죄는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최선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극히 작은 순종의 한 순간도 기억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쳐서 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시야에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실족의 현장에서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정죄와 심판의 무서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동정과 이해와 용서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비겁한 배신의 제자를 일으키고도 남는 능력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평화가 깃들고 이제 됐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할 거 없고 양심의 가책 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해와 동정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오는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이 세우던 십자가에 보이어 흐르는 것을 지나서 오는 자들은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자비의 시선은 시험에 빠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도 조용히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베드로가 들어있어요. 온전치 못한 베드로의 모습은 나의 이웃 성도들께서도 종종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나는 이 크고 작은 어둠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눈길은 언제나 너그럽고 언제나 따스하고 자애로운 십자가의 시선이에요.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짙은 용서의 시선이 이 죄 많은 우리 육신의 시선과 마주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숨기고 가렸던 내 양심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무딘 죄의식이 살아나면서 자아가 깨어져요. 항아리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 예수의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그 같은 자비와 용서의 시선을 받으면 질그릇이 깨어져요. 내 자아가 부서집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드러나고 사랑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성품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 베드로가 통곡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창피고 수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이 깨어났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채가 드러나는 그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다른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깊이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주님의 용서와 동정의 시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주했어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기껏 한 일이 뭡니까? 고작 예수님을 안전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변화가 왔어요.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서 회개한 이후부터는 주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멀찍이 따를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천 된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남이 볼까봐 알까봐 그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있어요. 아마 우리들도 더러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교회생활하고 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적당히 믿는 것이지 그렇게 뭐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멀찍이 그냥 따르자. 주님과 나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고서 따르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치라는 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어제 꾸겨진 인생을 바로 필 수 있는 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제 됐다.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같이 가는 그 길이 제 소명의 길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아멘.